네, 예배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시편 6편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시편 6편은 참회의 시입니다. 시편 150편 속에는 참회의 시가 7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6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참회의 시를 많이 지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뒤틀어지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작은 죄도 애통하며 참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다윗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지금 다윗은 근심과 또 금식으로 살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징계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내용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충성스러운 시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 때문입니다. 다른 한 번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했던 사건 때문입니다. 인구조사를 한 것이 왜 징계받을 이유가 됩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확인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로 다윗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 6편은 두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 후에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암몬과의 전쟁 중에 왕궁에 있던 다윗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침상에 들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있었고 이 여인의 남편은 암몬과의 전쟁에 참전한 충성스러운 신하 햇사람 우리아였습니다. 그의 선조는 가나안 땅 햇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막아서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전쟁하고 있던 우리아를 불러서 그의 아내와 동침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전쟁 중에 혼자만 편한 시간을 가질 수 없다라는 이유로 왕궁의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자죠. 조급해진 다윗은 그를 암몬과의 전쟁의 맨 앞에 서게 만들고 병사들을 뒤로 물려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차지하죠. 그리고 다윗은 이 일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왕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권리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어떤 부자에 대한 판결을 요청하죠. 왕이시여, 어느 동네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소도 양도 재산도 많았는데 그 부자는 가난한 이웃에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양은 그 가난한 가족이 가난한 그 사람이 자기의 가족처럼 자식처럼 아끼던 양이었습니다. 다윗은 분노하며 벌떡 일어나서 그런 놈은 마땅히 죽여야 하느니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잉태한 여인의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제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범죄한 후에 제대로 된 기도를 하였겠습니까?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교제를 누렸겠습니까?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민감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 후에야 다윗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동안 내가 기도가 없었구나. 그동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구나. 그동안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되어버렸구나. 다윗은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금식하며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살이 빠지고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립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이불을 적십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분노와 책망, 진노와 징계가 끝나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갈망하죠. 여러분, 죄는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관역을 벗어나서 자기의 영광,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즐거움을 쫓아 사는 것이 죄입니다. 뭐 살인하고 강도하고 이런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즐거움을 쫓아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을 높여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불의하고 악한 존재로 만들어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죠.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과 갈라놓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 것이 죄입니다. 영원한 안식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창조된 인간을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머물러 있게 만든 것이 죄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과 만들어 멀어지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말씀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도 받지 못하게 만든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면서 외쳤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왜 그 얼굴을 가리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외면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은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하나님의 외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통증을 호소하기보다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요,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죄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예수님도 하나님과 멀어진 것,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외면하고 계신 것,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지 않고 저 멀리 계신 것, 이걸 가장 큰 고통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 얼굴을 가리신 것을 고통으로 여깁니까?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은 고통스러워하십니까? 예배에 왔는데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는 것을 여러분은 애통해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잘 안 돼도 대충 하다가 일어나 버립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는데도 그냥 일어나서 나갑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로 내 가까이 계신 분으로 누려지지 않는데도 그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갑니다. 이걸 고통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죠. 갑자기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건강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이거 심각하게 여기기 시작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 하나님께 나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심각하게 여기지 않다가 실제적으로 내 삶에 어떤 피해가 오면 그거는 심각하게 여기고, 그렇죠?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지 않으면 근심에서 살이 빠져야 됩니다.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려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런 죄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고쳐주소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간절한 기도와 회개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1절을 보면 책망, 징계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를 교육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의지할 때, 전염병이나 자연재해나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여 낳은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심으로 다윗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책망과 징계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슬픔 속에 있던 다윗과 밧세바에게 다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이 다 죄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은 우리 속에 숨겨진 죄를 보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죄를 죄로 심각하게 여기게 만들고 그 죄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만들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어려움이 다 죄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더 순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죄와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드라마 24시를 24시간 만에 끝낸다든지 뭐 그렇게 한번 몰입을 하면 빠져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실까? 하나님과 눈치 싸움이 시작되죠. 그러다가 저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그게 생각이 납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결심을 하게 되죠.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내가 버리지 않고 있는 이 죄와 나쁜 습관들을 해결하기 원하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면 가장 먼저 그 일을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자식을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징계가 없다는 것은 관심도 없는 것이고 사랑도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윗을, 그리고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사는 것보다 죄로 인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보다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미국에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화려한 이력과 다수의 베스트셀러 책으로 한국 교회에도 널리 알려지신 분이십니다. 보스턴 근교에서 그레이스 채플 담임 목사로 섬기다가 가늠한 사실을 고백하여서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교회를 사임한 후에 자숙의 시간을 가집니다. 회개의 시간을 가지죠. 성치료도 받고요. 아내와 같이 평신도로 교회를 출석할 때마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어떨 때는 교회를 갈 때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교회를 갔는데 이 성도들의 거칠에 뿐인 인사와 그냥 예측할 수 있는 뻔한 윤리적인 설교로 실망만 했다고 합니다. 주차장에서 아내와 차라리 오지 말걸, 집에서 좋은 음악이나 들을 걸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다시 한 번이라도 설교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맨 먼저 마음을 다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다시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고 교회는 기쁜 마음으로 이 목사님을 다시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게 되었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을 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에가드라는 분은 하나님의 진노는 사단의 애무보다 오히려 낫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징계하고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애무한다. 하나님의 매화 채찍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준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감사하게 받고 속히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속에 있으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에만 하나님 가만히 놔두실까 눈치 싸움하며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서 7절은 다윗이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4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고 여전히 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 있으면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됐는데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저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지는데도 대충 예배만 출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데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신앙과 삶이 분리된 채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 없이 하나님과 동행 없이 그냥 내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두 번째 반응은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런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기도가 막히면 왜 기도가 잘 안 될까 이상하게 여기다가 그게 익숙해지면 기도 안 해도 하루하루 사라져요. 나중에는 오히려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색해지고 말이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없어져도 익숙해지면 예배에 출석하는 것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는데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보면 왜 저렇게 유난스럽게 신앙생활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기도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은혜의 깊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마저도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요. 이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펄쩍 뛰쳐나오죠. 그런데 조금씩 물의 온도를 높이면 이 그 물의 온도에 적응을 하다가 아무런 저항 없이 죽는다고 해요. 죄는 우리의 이 영적인 감각을 무뎌지게 만들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들어요. 죄가 주는 만족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대처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털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전 앞에 있던 그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을 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그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기뻐 춤을 추면서 노래하잖아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복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배, 규칙적인 성경 읽기와 기도, 성도의 교제, 영적인 독서 이런 것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들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생명도 약속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자전거를 타고 그 자리에 서 있으려면 그게 가장 힘듭니다.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쉽게 균형을 잡는 방법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죄를 지을 시간도 없고요. 죄를 지을 만한 체력도 없어서요. 그 일에 온통 이렇게 몰입을 하면 말이죠. 예전에 김다니엘 선교사님의 집회를 갔었는데요. 신학 공부를 하면서 지프차가 그렇게 타고 싶었대요. 그래서 결국 지프차를 샀는데 마음속에 뿌듯함이 있는데 마음 한켠에서 계속 불편함이 있더래요. 기도하는 중에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들렸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대로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도 남의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는 지프차를 욕심냈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기 시작했대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지프차를 팔아버리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하였지만 다시 그 죄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다시 그런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경건의 훈련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1년을 동안을 양말 한 클레로 살았대요. 매일 양말을 빨면서 그 한 클레로 1년을 살았대요.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삶에 새겨넣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며 절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이 모든 일에 절제하며 감사하며 자족하게 만들었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런 사역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여 갈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면 종인 우리가 가지 못할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주인인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면 종인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었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사라졌는데도 애통해하지 않고 괜찮게 여기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오늘 애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구원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여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전과 다르게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예배의 은혜가 점점 더 사라져버리고 있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느껴지지 않고 있다면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10절은 용서에 대한 확신으로 원수를 향해서 물러가라고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시편의 기도를 보면 대부분이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을 합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기도가 마칠 때에는 감사와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로 인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원수들의 조롱과 비난,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 판결로 인해서 괴로움 속에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굳게 신뢰하게 하심으로 그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던 그 어두움이 다 물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슬픔과 애통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고요하게, 평안케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시간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가 되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기뻐하신다라는 신뢰와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며 손해보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을 했음에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 결정이 옳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나 주변 사람들의 모욕적인 공격, 절망적인 환경에 처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마음속에 평안이 몰려옵니다. 병이 고쳐진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공격하고 조롱하는 것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나의 이 절망적인 환경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와 평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온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여야 합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다윗이 겪은 이 책망과 징계는 온몸이 마르고 뼈와 영혼이 떨릴 만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이불을 적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다윗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의적으로 혹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끊임없이 다윗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게 만드시고 죄를 멀리하게 만드십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주변에, 우리 가운데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실 때 함께 즐거워하게 만드십니다. 그를 보면서 나를 깊이 돌아보고 나도 넘어지기 쉬운 자임을 기억하게 만들고 저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하시고 그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경건의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주변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계속해서 두고두고 곱씹으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고 꼭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배우고 하나님 의지함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차질없이 완성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함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사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절대로 두고두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용서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외쳐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그렇다고 그 사람의 얼굴에 대고 하면 안 됩니다. 괜히 싸움이 납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바울도 말이죠,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던 것으로 계속해서 정죄와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용하고 계신데에도 계속해서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던 것으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여러분이 재판장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세리와 창기를 비난하면서 나는 저들과 다르다 자기를 자랑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나를 떠나라 이렇게 외치십시오. 이런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그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로 옮기셨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 사단의 비난과 정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있는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복과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찬양을 했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함께 해볼까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누구도 무엇도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며 누리는 평안과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동행하는 이 즐거움을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며 예배로 풍성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고 예배의 은혜가 사라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죄를 들춰내기 좋아하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를 위해 기도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릴 때 함께 즐거워해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남의 비난과 정죄, 사단의 비난과 정죄 때문에 믿음과 구원의 즐거움과 소망이 흔들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외치며 계속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